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똘기똥이 호치 새초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매일 저녁 5시면 만화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갔던 그때 그 어린이를 위한 방송. 요리 보고 조리 봐도 매력있는 추억팔이 팟캐스트 팔팔한 애니메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 비가 막 엄청 왔었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오고 있는데요. 뭐 장마 어떻게 비 많이 안 맞으셨나요?
네, 안 맞은 것 같아요.
좀 더 대답을 해주셔야.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네. 저는 이제 그 두 분을 키우는 네, JYP 같은 마음으로
후견인 같은 느낌이네요.
JYP.
네,
SM이라든가 JYP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오늘 앉아 있기 때문에.
아 오늘 노래도 부르신다는 또 얘기가 있던데.
제가 노래는 네. 양심적으로 이번 해는 스킵했어요.
아니야 새로 오신 분들이.
아 그래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아무튼 이따가 저희 새로 오신 분들의 팔팔한 신고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베르사유의 장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준비돼 있죠?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네. 궁금해서 그럼 뭐가 나오길래 그런 거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잡담이 한 60% 정도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들어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제가 네.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뭘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준비한 대사가 있으니 그대로 할게요.
아하, 네.
네, 힌트를 드리자면 네. 오늘 저희 방송 컨셉은 단짠 단짠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달달하고 재밌는 네. 이야기랑 네. 그리고 이제 쓸쓸하고 슬픈 이야기가 다 어우러져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어허. 네. 그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살 찌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단짠단짠한 것들이 우리의 살을 찌우기 마련인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음식을 먹으면 네. 이제 멘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살이 찌우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을 살 찌우는 거라고.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사실 인스타그램에 그 채식 위주로 해가지고 옛날에 식단도 올리고 하셨거든요.
네, 저 그 폴 매카트니가 네. 그 뭐지? 미트 프리 먼데이라고 그런 행사를 그런 캠페인을 하거든요.
미트 프리 먼데이.
Yes, 먼데이.
뭐라고요?
런던 발음.
뭔데? 그거 뭔데 그거?
뭘 호주 발음인가? 뭐 어쨌든 네, 아유, 우리 자꾸 딴 얘기 너무 많아.
네, 아유, 괜찮았어요. 영국 발음 괜찮았어요.
아, thank you.
thank you.
Yes. 네네네. 어쨌든 이제 네. 그 저희가 역사를 굉장히 다루는 방송이라서 이번 편은 베르사유의 장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 속 재밌는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이제 결말을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슬픈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어서 오늘 여러분의 정신을 살찌워드리는 네. 교양 있는 방송, 내가 항상 꿈꾸는 KBS 클래식 FM 같은 방송으로 오늘 찾아뵙고자 합니다.
네, 클래식 FM 같은 방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옛날에 세계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네. 세계사, 프랑스사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좀 그런 부끄럽기도 해요. 그 역사 덕후분들 워낙에 학식이 깊으셔서.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몰랐던 프랑스 형년 이면을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사실 저희 방송은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네. 잘 몰라요. 준비하면서 잘 알게 된 부분이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특히 이번엔 저희 또 프랑스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아,
이따가
네.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고개를 네. 더 졌는데
네네, 아무튼 네. 네, 오늘 주제가 리믹스 코너도 있나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근데 죄송한데 네. 오늘 제가 원래 죄송한데 제가 원래는 지난해 R&B 소울 버전을 하겠다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죄송하게 또 컨셉을 좀 바꿔서 배반의 장미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배반의 장미요?
제반의 장미.
제반의 장미요?
배반의
장미. 영국 발음은 어떻게 돼요?
Revenge of Roses.
로즈 오브 리벤지 아닙니까?
네. Shut up!
아, 이렇게 저분이 툭 찌르러 나와, 뭔가. 그래서 참 좋아요, 제가.
Shut up!
뭐라고?
Shut up!
아, shut up!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그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네. 저희가 좀 스페셜한 코너가 있죠.
네네네. 네, 네. 네.
화덕님과 꿀덕님의 데뷔 이벤트. 네. 팔팔한 신고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럼 네.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팔한 신고식! 어림직한 호호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젊은이의 패기가 느껴지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자 두 분이 계세요, 저희. 네, 저번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이제 성비에 있는 건 사실 네네. 운전면허 딸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아, 여기 누님들이 네. 네, 아주 그냥 엄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네, 아주 훈훈한 남자 네, 두 분이에요.
훈훈합니다.
네네. 와. 그래서 오늘 저희 두 분에 대한 닉네임도 저희가 정해가지고요.
네.
네, 그 닉네임에 맞게 어떤 닉네임인지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직접 신고식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말 그냥 남들과 같게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또 노래를 부르신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일단은 두 분한테 네.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일단 화덕님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덕이라고 합니다. 화덕처럼 뜨겁고 열정적인 덕후가 되기 위해서 화덕이라고 칩니다. 피자 같은 남자 화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르노
본젤라 또
세뇨라 세뇨리타
여러분 이거 개그예요 지금?
아벨라
아, 아무튼 네. 그 되게 이탈리아 느낌이 나시는 분이에요. 네네. 수염만 딱 붙여놓으면 진짜 밀라노에서 봐도
아.
아무튼 화덕님 그 불꽃 남자 정대만 같은
아 네네 네.
그런 덕이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활동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안녕하세요. 저는 꿀덕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꿀이라서 꿀덕인가요?
목소리가 꿀 인 것도 살짝 있지만
너 거부하지 않았어.
단 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달달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꿀덕이라고 했고 앞으로 달달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실 저는 꿀덕에서 따온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꿀덕도 좋아하는데 따오진 않았어요.
네 알겠어요.
네.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시나요?
네.
누가 주로 얘기해 주시나요?
주로
네.
친구들이
아 남자친구들이?
주변에 남자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남자애들이 많이 해주더라고요.
요즘 브로맨스가 좀 대세긴 하죠.
트렌디한 분이셨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되게 지금 새벽 4시에서 6시쯤에 하는 라디오를 하시면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방송 네,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희망사항 중에 하나인 네. KBS 클래식 FM 같은 방송으로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라서 매우 만족스러워요. 아,
K사에 들어가고 싶은 어떤 네? 그런
아, 네. 저는 뭐 저를 고용해주시는 훌륭한 회사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하. 네. 네네. 그분들 방송을 들으실
그 댓글 남겨주세요.
네,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신고식을 시작할 텐데 네, 어떤 걸 준비하셨죠?
아, 네, 저희는 성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 네네. 네,
여러분 알다시피 베르세유의 장면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중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신가요?
좋아하는 캐릭터 인덕영 씨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확실히 오스카를 진짜 그렇죠, 좋아했어요. 네. 네, 진짜 좋아했어요.
오스카를 왜 좋아하시는 건가요? 혹시...
어렸을 적에는 되게 예쁘면서도 멋있는 캐릭터라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만화 속에 나오는 여자 캐릭터는 사실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항상 어디 잡혀가고 그래서 막 그 스토리를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카의 경우 굉장히 주도적인 캐릭터고 또 강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맞아.
아 그렇죠. 대본과 굉장히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다면 혹시
이 풋풋한 분위기 좋네요.
네.
여러분과 닮은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닮은데이터 저는
어렵죠.
아니요, 네. 저는 루이 16세랑 좀 많이 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아 정말요?
네. 왜? 왜?
그 약간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아직 본인이 온화하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안 온화해볼까요? 한번? 그리고 좀 이제 성격이 좀 유유부단해서
유유부단.
네, 그리고 약간 네. 덕후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루이 16세가 자물쇠 만드는 그런 취미? 이런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손재주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의 네. 최후는 닮고 싶지 않네요. 그의 권력은 아. 탐나지만
아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여러분들이 인덕님과 양덕님이 네. 정말로 그런 캐릭터들과 닮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네. 성향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네네.
이른바 이른바 맞춰봐 어느 쪽이게 성향 테스트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아이유 노래인 거 같아요. I'm 23.
반응 좀 더
맞춰봐 어느 쪽이게 나는 그러니까 어느 노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맞춰봐.
그 23에 들어가 있죠.
아이유의 23이요?
네네. 네.
저희가 여러분들 어떤 걸 잘 모를 것 같아서 한번 노래를 깔아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아, 저는 몰랐네요. 근데 또 이렇게 또 풋풋한 모습 보니까 좋네요.
네.
아무튼, 자, 한번 질문을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22가지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이게 외국 사이트들에는 이런 게 좀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성향 테스트가. 외국 사이트에서 제일 복잡한 걸 가지고 왔습니다. 22가지 자기 성향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 네네. 문제가 간단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풀고 나면 네. 자기가 어떤 캐릭터와 가장 잘 맞는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 군대 신검 때
아 그렇죠.
그런 데 해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서도 뭐 성향 테스트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가끔 집에 부러지르고 싶다.
저는 그 나온 결과가 저는 그 자살 징후가 있다고 나와서 근데 아니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힘든 과거가 있으신
아니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말년 병장일 텐데 그런 게 나서 저도 당황했거든요.
아 그랬구만. 네 아무튼 자 질문 시작해 볼게요.
먼저 어떤 캐릭터가 나오면 좋을지 어떤 캐릭터가 자기랑 제일 비슷한지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아성찰
아까 인덕님께서 루이 16세와 닮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양덕님께서는 혹시 자기와 닮은 캐릭터가 있다고 네. 생각하시나요? 생김새는 그 니콜라 들라모트
스포하지 말고 약간 고귀하게 칼을 쓰는 망나니 같지 않을까?
아 망나니
망나니는 여기 안 나와요.
아 망나니 역은 안 나오죠.
안 멋지가 나잖아.
오스칼 오스칼 합시다.
오스칼?
네.
참고로 저는 오스칼이 나왔습니다.
멋있다.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오스칼이 나왔어요.
자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유리한 테스트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럼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문제를 주시죠.
네.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앞장서서 책임지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어요. 네. 저 책임 안 져요.
우선 그럼 인덕님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다른 성별로 오해받곤 하시나요?
너 왜 웃어요?
아니, 아까 누가 인덕형이라고 했잖아.
아니,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예.
목소리 다시 낮춰보죠.
네, 그러면 세 번째. 당신은 정의감 있는 사람인가요?
내 기준에서만 그런데
네,
가끔 맞아요. 비겁해요.
괜찮아요.
비겁하시죠.
정의감 네.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번째는 강박증이나 강박적인 성격이 있나요?
그게 어떤 거죠? 손톱 물어뜯기란가?
그러니까 이분도 잘 몰라. 퍼갔거든.
그렇죠.
번역을 해드리고 네네. 있습니다.
네.
손톱 물어뜯기 되게 많이 해서
사람 누구나 강박적인 조금도 있죠.
에이. 그렇죠.
다섯 번째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안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사랑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인류에 약간
저는 약간 네. 정말 인류에 가까워요. 네. 저 약간 이런 거 작소리인데 얘기 되나?
아 네. 그럼요
저는 좀 아름다운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가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정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꽃과 나무 심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에 어찌 한 종류만 심을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네.
화덕님 이따가 저희가 불 좀 질러줄게요. 정원에다가 불 좀 질러줄게요.
네. 어, 살아 넘치는 사람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넘친다고 합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천진하고 아이 같은 면모가 있나요?
남들이 다 철없다 그래요.
네. 네, 좀 빨리 지나갈게요. 네. 일곱 번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도 위반할 수 있나요?
나 그러다 목 잘려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뭐, 어떤 신념이지? 저 웬만하면 근데 법을 잘 지켜요.
법을 잘 준수하시고. 네. 여덟 번째, 동성에게 반한 적 있나요?
저는 진짜 그건 없어요.
걸크러쉬가 요즘에 대세인데 걸크러쉬도 그러면
저는 번도. 걸크러쉬를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걸크러쉬를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오스칼 같은 오스칼이 걸크러쉬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맞아. 그렇게 되면 또 그렇네.
되게 좋은 프레임 많이 씌워주시네요.
자제할까요?
그 다음 질문
약간 있는 걸로 하면 아홉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어떤 일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열 번째, 상사나 상관에게 분개하고는 하나요?
자주 해요.
왜 그렇게 작은 일에 분개하는가?
저 약간 소인배라서.
네, 11번째, 여성들이 당신을 아주 매력적으로 여기고 있나요?
여기 한 PD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정말 매력적이신 거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양심적으로 네가 아까 이라며.
저 남자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걸크러쉬.
아니 걸크러쉬까지 아니라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지.
걸크러쉬잖아.
아니 또 소심해가지고 사람이.
네, 문제가 좀 많아요 여러분. 20개 있는데.
안녕하세요, 팔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준비한 테스트가 너무 길어서 12번째부터 20번째 문항을 편집하였습니다. 신입들의 넘치는 의욕 때문이오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대헷.
21번째는 가족을 성가시게 하곤 하나요?
자주.
자주. 22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성가시게 하나요?
자주.
저는 가족한테 죄를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결과 나왔나요, 화덕님?
네.
뭐예요?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결과는
지금 웹사이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왔는데요. 와,
그래.
죽겠네, 죽었어.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떤 점과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막내딸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막내딸 아닌가?
네, 어쨌든. 맞죠.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죠. 네,
그 철없다는 거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단두대에 올라가는.
어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무서워요, 되게.
인동님이 천상 여자예요, 천상 여자. 저는 그냥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충 누군 거 같다라고 하나 딱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네네. 아까 뭐라 그랬죠?
니콜라 들라모트가 생김새로는 정말 딱 닮았거든요.
모르모트가 아니긴 다행이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니콜라 들라모트입니다.
니콜라 들라모트. 네.
잔 들라모트의 남편이죠.
네, 아주 구렛나루가 멋진 캐릭터입니다. 신고시 끝났나요?
뭐지? 나 혼자 털리고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아주 인덕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란 사람을 이런 문제 몇 가지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평가 안 했어요. 여기 아까 그 얘가 평가한
거. 걔가 어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를 네. 저희 페이스북에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이거 네. 재밌는 테스트인 것 같아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링크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구글 번역기 쓰셔가지고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은 다 이제 유식한 분들이 많으셔서.
아하. 그렇구만.
네. 네.
꼭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신고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와, 잠깐 여기서 각자가 평가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소감.
네, 소감.
자체 평가.
소감은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화덕님 잘못이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아 그런가요? 네,
질문 본인께서 만드신 게 아니니까. 네. 물론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냥 퍼와서 뭐 하긴 했지만.
사실
고도의 안주인데
그렇죠, 약간 날로 먹는 기획이었죠.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처음 하시는 거라서 되게 그 긴장한 티가 많이 났는데
네네. 아, 그런 것도 되게 프레쉬해 네, 보이고 좋았어요.
말이 앙짜이트 닮았다는 역시 그런 이제 평가를 네. 받고 보니까 네. 저는 기분이 좋기도 하네요.
빨리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동공지진. 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거 해보셨으면 재밌을 거예요. 아마 베르사유 장미를 보시고 나면은
네. 네.
캐릭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달한 애니메이션. 본 코너는 픽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저와 같은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세요. 이곳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니까요.
1797년 프랑스 파리. 아주 아주 은밀하고 깊숙한 어딘가. 그곳에서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망자의 무도회라고 불렀으니.
무시양,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마드모아젤 인. 신원조사는 확실히 되었어? 여긴 아무나 함부로 들어선 안 되는 것인 걸 잊었어.
무시, 제가 누굽니까? 망자의 무도회는 피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법. 신원조사는 확실히 하였으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래. 그래. 무시는 지난 10년간 어떤 고통을 겪었어?
10년이라... 저의 고통은 10년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지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피의 고통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사형수들의 비명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저였지요.
뭐 도대체 몇 명을 잃은 것이오? 나만 해도 이 단두대에서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어. 영국의 밀수선에 오르지 않았다면 나도 아버지와 같은 운명이었겠지.
저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단두대 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축제처럼 즐긴 저 우매한 민중에게 신이 올바른 처벌을 내리시기를.
아 근데 무시오, 이런 이 너무 초짜티가 나지 않소? 뭐 이상 이게 뭡니까?
이래봬도 프랑스 최고 디자이너 루이비 샤넬에게 맞춘 최고급 무도회 의상인데 스카프라도 매야 할까요?
에이 마드모아젤 인, 아무리 초짜라도 기본은 갖춘 사람만 입장시키시오.
무시오, 이 파티의 드레스 코드는 상복입니다. 팔에 검은색 리본 둘러줘야지 패션이 완성이죠. 여자는 저처럼 이렇게 목에 빨간 리본을 매는 게 트렌드니까 다음번에 여자친구를 대동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기분이 왠지 울적해지는군. 뭐 이제 그만하고 우리 와인 한잔 합시다. 신께서 이 가련한 영혼을 받아주시길 바라며 다같이 건배!
건배!
이 오늘따라 술이 입에 쫙쫙 붙는구만. 그래도 나는 적어도 우리 아버지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이었으면 수레바퀴형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소? 팔, 다리, 뼈를 부러뜨리고 수레바퀴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그거 말이오.
아, 수레바퀴면 차라리 다행이죠. 제가 어릴 때 능지처참 최영식의 구경 갔는데 말입니다. 팔다리를 칼집 내가지고 말이 쫙 당기는데 아 사람이 그래도 안 죽더라니까요.
이게 나도 그때 갔었지 말입니다. 이 살면서 징해. 그런 구경은
아우 징해. 아우 정말 아우.
나 대사 좀 합시다. 그런 그래. 구경은 또 해볼 수 있을까 싶소.
아 그립구만 그 시절. 아, 완전 재밌었죠 그게.
우리 울적한 건 잃고 이제 춤이나 추죠. 무시 향송, 저와 춤출 수 있는 영광 주시겠습니까?
무시 뭐?
왜 이리 놀라십니까, 무슈? 샹송, 오늘 새로운 친구 이름입니다.
제가 바로 샤를 앙리 샹송이라고 합니다.
샹송? 설마 그 샹송은 아니겠죠? 에이, 설마 무슈 드파히?
맞습니다. 제가 바로 샹송 집안의 4대 당주 무슈 드 파리, 샤를 앙리 샹송이 맞습니다.
아, 무슈 드 파리가 왜 여기에?
아이, 파리가 왜 여기에?
어서 소금을 뿌립시다, 소금을.
마드모아젤, 어서 소금을 뿌립시다.
아이, 빨리 나가요. 아유, 부정탄다.
무슈 드 파리라는 거창한 이름을 지닌 이 남자. 이 남자의 등장에 왜 인덕과 양덕이 공포했다는 것인가? 프랑스 혁명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남자, 샤를 앙리 상송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뭐 예쁜 건지 잘 모르겠고 되게 어렵네요. 샤를 앙리 상송.
이름이 되게 예뻐요, 진짜.
네, 이 정체가 뭐죠?
샤를 앙리 상송은 무슈드 파리가 파리 지역에 이제 사형 집행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그 처음 연기하셨는데 소감만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네네. 들어보죠.
네, 여러분 연기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고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네. 다시 이야기에 들어가면은 네네. 이제 샤를 앙리 상송이라는 이제 무슈드 파리라는 이름을 불리던 사람인데 네. 이제 파리의 사형 집행인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망나니들이 천민이었잖아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이렇게 천민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되게 유복하지만 사람들이 같이 있길 꺼리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아, 경제적으로 유복하지만?
굉장히 유복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대를 이어서 하는 직업이고 네네. 프랑스의 사형 집행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를 이어서 하는 가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샤를 앙리 상송은 이 상송 집안의 4대 이제 그 당수로
당주
네. 네. 당주로 당주로 이 정말 가혹한 운명이지만 프랑스 혁명기 시절에 파리 지역의 사형 집행인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 손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6세 심지어 그 프랑스 혁명의 핵심에 있었던 로베스피에르까지 이 사람이 전부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죠. 근데 그 이 상송 집안이 4대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책을 읽었어요. 왕의 목을 친 남자라는 이제 아다치 마사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한 권의 책이란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여기서 이 상송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서 이 방송을 왜 한번 제가 쭉 읽어봤는데
제목이 되게 섹시하네요.
왕의
목을 친 남자.
잘 졌죠. 네, 되게 호기심 강에 잘 졌고. 네. 근데 이 상송 집안이 정말 정말 너무 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형 집행을 실시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록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상송가 회고록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 이 상송가와 친하게 지냈던 이제 작가들이 남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도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와 그때 그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드라마틱하다고 했잖아요. 네. 왜 이 상송 집안이 사형 집행인을 하게 됐는가? 그게 바로 정말 아이러닉하지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형 집행을 가업으로 선택하게 되는 네. 그런 집안입니다.
진짜 뭔가 드라마
진짜
같네요.
드라마틱해요. 이 상송 집안 초대 당주가 네. 원래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 형인가 사촌 형한테 시집을 가게 돼요. 왜냐면은 그 형은 뭐 판사였나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이 돼서 캐나다로 떠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형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수는 채권자들이 막 시달리던 끝에 집까지 뺏겨나고 쫓겨났죠. 그래서 이 샤를 그 초대 당수가 사랑하는 형수를 구하기 위해서 형수를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원래 목적지 도착을 했으면은 그냥 둘이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형수가 죽어요. 그리고 이 그 샤를 초대 당수도 몸이 아파서 쓰러지게 됐나 그러는데 주인공 샤를을 치료를 해준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형 집행인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형 집행인이 이제 간호를 해주는데 그 딸이 너무 예쁜 거야. 그 마르그리트라는 딸인데 그 딸이 너무 예쁘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샤를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사귀게 됩니다. 근데 사형 집행일의 사형 집행일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일의 딸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군대에서 너가 어떻게 사형 집행일 그 여자가 사귈 수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여자냐 군인이냐. 그랬을 때 이 샤를이 자기가 갖고 있던 칼을 부러뜨리면서 나는 군이 그만두겠습니다 했다고 해요.
칼이 부러져요?
부러뜨렸대요.
남자다잉. 남자다잉.
근데 이 샤를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버지 입장에서도 장인 입장에서도 샤를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얘가 그냥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지금 얘가 이러는구나. 왜냐면은 자기 딸이랑 결혼하게 되면 그 3위가 사형 집행인이 돼야 되는 건데 가업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다른 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고문을 해. 불라고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고문을 하던 때 이제 샤를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결혼 허락을 받고 둘이 드디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죠? 이 사랑의 힘으로 사형 집행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남자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정말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 마르그리트랑은 6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해요.
왜요?
왜냐면은 이 여자가 정말 너무 착해서 자기 남편을 이런 지옥 같은 삶에 끌어들였구나라는 남편이 사형 집행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그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다가 6년 뒤에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샹송 씨는 정말 사랑하던 여자까지 정말 자기를 다 버리고 사랑했던 여자를 잃고 그 여자가 아들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그 아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마침 그때 파리에 사형 집행인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게 되면서 이 사람이 파리에 가서 무슈드 파리에 삶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송 집안이 무슈드리 파리로 6대에 걸쳐서 사형 집행인 일을 하게 됩니다.
꿀덕님 같으면은 이런 경우에 사랑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군인을 택하겠나요? 뭐 어렵게 생각해.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하면 되지.
저는 아직 그렇게 막 엄청 빠져들 만한 사랑을
나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네. 아까 그 상황이면은 사실 엄청나게 빠져든 거잖아요. 네. 그걸 가정하면
네. 어렵네요. 저는 사랑을 포기할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좀 네.
인덕님은요?
저 못해요. 단칼에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진짜 블라인드 러브라는 게 딱 그렇게 빠져버리면
이 사람이 근데 원래 약간 네. 사랑꾼 기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칼을 부러뜨리고 이렇게
칼도 부러뜨리고
그래서 사랑꾼이구나.
그 마르그리트 조 아내 전에도 그 형수 원래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 이제 지킨다고 또 뛰어가고 막 이런 정말 사랑꾼이었던 거 같아요.
매너남으로 합시다. 사랑꾼. 너 그런 거 같아.
사랑꾼.
아무튼 진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서 어려운 네. 삶을 사네요. 그 6년 동안 또 그렇게 사랑을 유지를 하다가 그 슬픈 사랑으로 끝난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그것도 안타깝죠?
네.
네. 근데 아까 되게 부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그 왜냐면은 경제적으로는 보상을 좀 확실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되게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대신에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줬고 나중에 프랑스 왕실 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연봉제를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꽤 수익이 좋았다고 해요. 억대 연봉 뺨치게 정말 귀족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샹송 집안은 사형 집행 일을 하면서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을 어디를 이제 좀 말할
어디를 쳐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해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의학적 지식이 쌓였고 그래서 상송 집안은 이제 사형 집행인 일을 하지만 평소에는 그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진료하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해서 최대한 어울리고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보면은 네. 그 이 사람들이 그 사형 집행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정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왕이 우리에게 맡긴 거다. 왕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왕인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 가문에 내린 거다라는 식으로 자기네들을 합리화를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운명이 가혹한 게 그렇게 자기네들이 존경했고 그렇게 감사했던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데 이 사람이 루이 16세를 이제 집행하게 됐을 때 기록이 또 남아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베르사유 장미나 그 전에 생각을 하면 그냥 루이 16세는 뭐 그냥 사형대로 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도 파가 갈리는 거죠. 여전히 왕당파 남아있었고 루이 16세가 아까도 이전에 제가 온화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성격이 유한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입헌 군주제를 갈 뻔했는데 그 베르사유 장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왕과 일가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 걸렸기 때문에 괘씸죄가 걸렸고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그 사형이 결정돼서 사형대에 오르게 되는데 그 속 얘기를 듣고 장 바티스트 이렇게 샤를 앙리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일단 자기가 왕을 모시던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는 일이 됐고 그리고 그 자기가 그 협박 편지 같은 게 엄청 많이 왔다고 해요. 우리가 왕을 구할 테니까 너는 그냥 그때 되면 알아서 비켜라라든가 그리고 어떤 남자도 찾아왔다고 해요. 나랑 왕이랑 바꿔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원래 그 이제 왕의 사형 결정된 날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결혼기념 파티도 보고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이제 사형을 하기 떠나는 날에 샤를 앙리는 내가 이제 가족과 다시 만날 수도 없겠다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형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봤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얼마나 그렇게 막 성격이라 하면 굉장히 그 광기에 휩싸인지 너무 많이 지켜봤고 이 왕을 이제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왕편이 된다면은 이 그 광기에 휩싸인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동생들 다 올랐다고요.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샤르랑을 지키기 위해서 샤르랑의 동생들 두 명도 올라오고 샤르랑의 아들은 민병대에 숨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지켜야 된다고 또 이 가족은 또 그 가족끼리도 막 엄청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협박 편지가 날아왔는데 실제로는 금방 다 잡혔다고 해요. 그 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별로 몇 명 안 돼가지고 기껏해야 수십 명이었기 때문에 다 잡혀버리고 사형이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샤를 앙리는 그 굉장히 죄책감이 휩싸였기 때문에 네. 왕을 사형시켰던 칼날도 보관을 하고 새로운 프랑스 혁명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새로운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금지가 됐었는데 숨어있던 사제를 찾아서 매 이제 1년에 한 번씩 몰래 미사를 드리는 걸 10년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샤를 앙리는 그 뒤로는 완전 광기에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정신적으로 충격 많이 받아가면서 사형을 집행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샤를 앙리가 이제 노인이 돼서 공원에 이렇게 있는데 그 나폴레옹이 나타났다고 해요. 보디가드가 할아버지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이 암살자일지도 모르니까 이 할아버지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왜 이렇게 다 늙은 노인네까지 일어나 이랬는데 그 노인네가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 처형했던 샤를 앙리라는 거 알고 나폴레옹 겁을 먹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샤를 앙리가 왜 나같이 그냥 별거 아닌 노인네를 이렇게 두려워 천하의 나폴레옹이 두려워하는가라는 회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되게 정말로 엄청 제가 길게 얘기를 했네요.
길 수밖에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샤를 앙리 같은 이제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러면 저는 약간 교과서적으로 가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책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그 책 되게 잘 썼어요. 네네. 재밌게 잘 썼고.
왕의 목을 친 남자.
네. 약간 소설식으로 써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렇게 세 명이서 꽁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꽁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망자의 부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이제 한창 공포 정치가 끝나고 좀 가라앉을 무렵에 네. 열렸던 비밀스러운 무도회라고 해야 되나? 트렌디한 무도회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요티 희생자의 가족들만 참석할 수 있는 파티였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레스 코드가 상복.
상복으로.
상복이었고 여자들은 이제 목에 빨간 리본을 두르면서 그 간도대에 뵌 사람들 추모하는 그런 의상이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 그 망자의 무도회라는 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약간 논의를 하는 것 같고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거죠.
야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밀한 세계상가라는 책에 나온 네. 내용이 이 내용인데 네네. 거기서는 초코가 그 아이유가 많이 하고 다니는 네. 그 마틸자가 하고 다니는
예, 그 검은색 리본 같은 거
개목걸이 같은 목걸이 있잖아요.
예쁜 사람들만 하는 거.
내가 하면 개목걸이 어쨌든 그 목걸이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초코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에 따라 사실 다르긴 해요. 재밌죠? 여러분께서 하시는 초코가 단두대에서 비롯됐다는
잘 안 해요. 주의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인덕님 하시나요?
팔긴 엄청 팔던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진짜 네, 아무나 못해요.
네, 진짜 목 엄청 얇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잘못하면
이렇게 보면 되게 외모만 보는 사람.
내가 피플 테리어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
팔팔한 애니메이션.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보죠. 지금까지 너무 어두운 얘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우선 얘기였죠.
네. 그 베르사유 궁전 보면서. 그 주위의 분들한테 베르사유 궁전 봤어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10분 중에 9분은 오스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르사유 궁전을 봤었는데?
베르사유 궁전?
장미 아니야?
그럼. 다시. 아, 방송 준비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베르사유 장미 봤냐고 물어보면은 열의 9분 거의 오스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오스카의 이 존재감이 정말 그 베르사유 장미라는 작품의 네. 90%는 사실 오스카리고 그리고 주제가에서도 나는 장미로 태어난 오스카리라고. 나는 장미로 태어난 마리 앙토네트가 아니. 그처럼 이 존재감이 정말 엄청난 캐릭터죠.
오스카르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여자가 생각하는 오스카르의 매력과 남자가 생각하는 오스카르의 매력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나도 좀 듣고 싶긴 해요. 이 진짜 이 애니메이션에서 네. 오스카르를 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심지어
아니 왜냐면은 또 이렇게 되게 강조를 해놨잖아요. 캐릭터를 멋있게 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그건 그런데 심지어 네. 심지어 그 루이 마리아 앙토네트 아들까지 오스카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 앙토네트 첫째 아들이 죽어요 어릴 때. 근데 그 굉장히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오스카를 그냥 돌보고 정말 친하게 지냈고 네. 그랬던 애가 정말 어린 나이에 죽는데 그러면서 오스카를 좋아한다 고백을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만화책인가 나오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나 지금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오스카리 앙드레한테 그 내가 프랑스의 국모가 될 뻔했다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동님 그 생각하는 그 오스카르의 매력은 뭔가요?
일단은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네. 그리고 자기 실력을 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일단 외모부터 금발에 맞아요. 예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니크한 정말 멋진 언니 같은 캐릭터죠.
그 오스카르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아니 이건 가상 인물이에요 오스카르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되게 속상했어요.
그걸 어렸을 때 알았어요? 가상 네. 인물이라는 걸.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그 베르사유 장미가 원작이 있어요. 슈테판 슈파이츠가는 사람이 쓴 작품인데 비련의 왕미라는 제목으로. 내가 그 베르사유 장미 너무 좋아서 그 책 샀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오스카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안 나와.
아무도 안 나와. 금발에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 안 나와.
마리와 그 실제 역사 속 인물들만 나오고 오스카리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네. 화덕님이 생각하는 오스카르의 매력은 뭔가요?
아, 네. 오스카르의 매력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오스카르를 뭐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오스카르는 정말 귀족이면서도 좀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죠. 그게 굉장히 또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러잖아요.
제가 꼬꼬를 KBS 클래식 FM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로 너무 멋있어요.
아니 말씀하신 데 계속 눈썹이 이렇게 떨리셔가지고 나한테 어필하나? 아,
무슨 말씀을 하시나?
브로맨스가 아무리 대세라지만, 네. 여자친구 있는 멋진 분입니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이 갔던
헤어졌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꿀덕님이 생각하시는 오스카르의 매력은?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오스카르이 남녀를 불문하고 인기가 맞아요. 많은 이유는 오스카르에게서 나오는 그런 중성적인 매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네. 저는 사실 로자리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로자리가 되게 성격도 착하고 예쁘고 네. 오스카르도 많이 옆에서 조력을 해주고 저는 오스카르이 이제 남장 여자라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저는 남장 여자라는 캐릭터를 갖고 오스카르이 초반에는 그런 사랑 이성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쭉 유지하다가 이제 후반부에서 되게 막 고백을 많이 받으면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계속 그런 좀 남장 여자지만 굳건한 모습으로 쭉 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뭐 오스카르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보면은 이제 오스카르는 사랑에 정작 본인의 사랑에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앙드레랑 맺어지긴 하지만 그 전에 페르제는 사실 오스카르는 짝사랑을 하는데 페르제는 이제 마리 앙드레트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스카르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장을 하고 그 장면에서 어렸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뾰로롱 하고 변신하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이제 그 캐릭터의 전혀 다른 면을 보이는 그런 게 되게 멋있었는데 그거는 느낌 어때요? 어차피 갑자기 이제 남자가 더 여자가 되게 예쁘게 정말 드레스 입고 뿅 하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아쉬웠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그냥 되게 남장 여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조가 쭉 유지됐으면 멋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오스카르 이제 근위대 연대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뭔가 드레스를 굉장히 화사한 예쁜 여성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장면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도 또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네.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토론 같아.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굉장히 지금 수준 높은.
아, 그럼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가시고.
네. 정말 토론 같아질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이게 혁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혁명의 기치가 무슨 뭐 인간의 인권이라든지 네,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는데 오스카르이 자기가 좀 여자로서 정체성을
찾겠다고.
네, 찾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제가 무슨 뭐 탐독을 하고 정말 열심히 읽은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시점이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평민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 시기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그 인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네. 그 계속해서 그 고민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 네. 도착하게 되는 지점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 정체성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오스카르이 그렇게 좀 여자로 여자 같아 좀 약간 산에 갔다가 네. 좀 여자처럼 되잖아요 마지막에 그게 네. 정말 작가가 정말 정말 의도적으로 잘 썼구나 명작이구나
라는 의도한 바대로 잘 그려냈구나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신 거 어떠세요?
저는 조금은 이제 진짜 토론 같아지니까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저는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는 그런 특정 지점보다도 저는 사실은 밑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앙드레라는 존재가 저는 오스카르에게 있어서 계속 변화를 주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오스카르라는 인물이 이제 뭐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아랑이 나중에 근위대에 들어가고 아랑이 뭐 흑기사 뭐 베르나르를 만나고 막 강연도 들으면서 그게 다 오스카르한테 이렇게 좀 옆에서 계속 있으니까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고 저는 오히려 이런 이성적인 감성 코드가 저는 안 드러났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페르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 갑자기 왜 페르젠을 좋아하지?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밋밋하게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스칼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갑자기 페르젠이 한 번씩 뭐 마차를 타고 갑자기 뭐 스웨덴에서 귀국할 때 이렇게 등장을 한다거나 이런 지점은 있었는데 그런 연애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뭔가 그런 기반이나 그런 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은 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반반씩 동의를 했는데 통일 같은 진짜 토론 같아.
사회자 한 말씀.
일단은 오스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거든. 사실 남자랑 여자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집에 남자가 안 태어나서 아버지가 떠맡긴 거를 그냥 적성 많아서 잘한 거에 불과 사실 그런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스칼이 점점 자신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그 표현도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내가 오스칼이라면은 약간 이제 좀 더 자기보다 좀 전략을 잘 짠다든가 아니면은 무술이 정말 뛰어났다든가 이런 사람을 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페르제는 그런 것보다는 잘생긴 캐릭터니까 그런 오스칼이 약간 그 내가 동경하던 언니가 그 정말 멋있는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사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의 좀 그런 걸 볼 때 약간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꿀덕님은 드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스칼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 말씀하신 건 다 일리가 있죠.
사실 그 오스칼의 인기가 있었던 건 예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물론 시대적인 네. 어떤 문제나 그런 것을 다루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성 타겟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발발한 애니메이션
엔딩 들려드립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인동님. 베르사유의 장미는 어떻게 끝나나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다 뒤지겠지 뭐. 아, 네. 다 죽습니다.
네, 저희 네. 클래식 FM 라디오 같은 분위기를 꿈꾸기 때문에 네네. 뭐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전원이 사망.
근데 이거는
성장 이슬로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역사가 스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원이 사망하게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베르사유의 오리지널 캐릭터 같은 이제 로자리 앙드레 이제 오스칼의 이제 결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
네.
오스칼 같은 경우는 페르젠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정말 군인으로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왕실 군의병을 그만두고 파리 민병대 쪽으로 네. 이제 전출을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 오스칼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 혁명의 사상에 동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앙드레의 진심을 알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그 바스티유 습격 사건에서 앙드레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오스칼도 앞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결국 다 죽게 되고요.
네, 네. 로자리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맨 마지막 회고식으로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로자리 같은 경우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작품인 에로이카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어떤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알찬 내실 있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는가?
아까 오스칼이 그 흑기사 사건 이후에 네네네. 프랑스 위병대로 진작을 옮기는데 흑기사 사건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흑기사 사건은 네. 이제 정체불명의 흑기사가 나타나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 왜냐면 이제 이 흑기사가 로빈후처럼 귀족들의 네. 돈이랑 보석 같은 걸 훔쳐다가 평민들한테 갖다주는 그런 정의의 도둑 같은 거였는데 어쨌든 도둑이니까 이제 오스칼과 앙드레가 쫓으면서 앙드레가 가짜 흑기사로 분장을 하고 진짜 흑기사를 이제 유인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앙드레가 칼에 맞아서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죠.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도 최후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리 앙투아네트. 네. 어떤 일이 있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네네 결국 죽게 되지만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만
네.
이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 사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캐릭터죠. 뭐 빵이 아까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캐릭터도 사실은 마리 앙투아네트가 하지 않은 대사지만 베르사유 장미 아마 나올걸요. 그래서 그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오히려 되게 순종적인 캐릭터고. 근데 저 아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의 시집온 꼴이기 때문에
네네.
대중들의 굉장히 저 그 욕바지 무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오스칼은 가상 인물이지만
네.
오스칼의 아버지는 그 자르제 장군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어.
근데 그 안타깝게도
네.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한 캐릭터는 아니었고
네.
이제 좀 실패하고 나서 이제 숨게 도망가는 실제로는 약간 도망가는 캐릭터였고요.
네네.
페르젠도 실제 인물인데 좀 안타까운 인물이긴 해요. 페르젠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잃게 된 거잖아요.
네네.
그것도 혁명에 의해서 그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나서 유럽 왕실들에 대해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제 왕당파가 생기게 됐는데 페르제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혁명 용납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제는 왕의 충신이 됐고 그래서 프랑스 스웨덴 혁명이 1809년에 발발을 하는데 그 왕의 아들을 지지하게 되면서 스웨덴 왕가가 상속자랑 구스타프라는 파로 나뉘게 되는데 페르제는 구스타프의 이제 편을 들고 근데 그 국민이 지지하던 그 사람이 독살당하는 일이 생기면서 페르젠이 죽였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흥분한 시민들에게 페르젠이 두들겨 맞아서 정말 개죽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죽음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대중들이 흥분해서 페르젠을 때리고 옷을 찢고 죽을 때까지 막대기랑 돌로 때려서 페르젠이 사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목에 한번 잘려서 죽는 게 낫겠네. 단두대에서.
그거 너무 잔인해서 뭐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기왕이 죽는다면 이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누구 그렇게 안 죽여요?
나 전생에 그렇게 죽었나 봐요.
근데 페르멘 가문이 원래 되게 잘생겼다면서요?
근데 스웨덴 남자들 잘생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네.
그런가?
네. 그의 스웨덴 배우 출신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 이번에 정글북 개봉했잖아요.
네네.
그 거기 주연 배우도 스웨덴 사람일걸요?
또 누가 했어요?
아 평균적으로 잘생겼대요.
그렇구나.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거의 남자 잘생긴 남자는 이탈리아나 이쪽으로 가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 키가 작죠. 왜소한 경우가 많죠.
째려봤어 바보. 화덕님이 째려봤어.
그 미안하다가 이탈리아 말로 모른지 모르겠네.
그걸 모르겠네. 알아요 혹시?
아니요.
프랑스어로.
대주르네.
프랑스만 너무 느끼해.
아 근데 뭐 이건 따로는 얘기지만 프랑스어를 되게 잘하는 남자를 보면 사랑에 빠진다라는 한국인 여자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래요? 전
독일. 제가 봐도 근데 멋있어 보여.
전 독일도 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네.
그 디바리 부인 어떻게 됐죠?
아 디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잊고 있던 캐릭터잖아요. 베르사유 장미 초반에 나갔다가 사라지는데 정말 이 여자가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안타깝게 단두대에서 역시 목숨을 잃게 되죠. 그 루이 15세가 사망하게 되면서 디바리 부인은 궁에서 나오게 됐지만 그래도 왕의 애첩이었고 정말 궁의 공식 총이잖아요.
네.
뭐 재산 다 챙겨놨겠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리고 프랑스 혁명 나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네.
자기가 남은 재산이 그걸 찾으러 왔다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단두대에 올렸던 사람들은 대부분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는데
디바리 부인은?
네, 디바리 부인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난리 피면서 내 돈 다 줄 테니까 살려주세요. 뭐 정말 그 죽기 직전까지 막 날 살려달라 5초만 10초만 하다가 정말 사망하게 돼서 되게 이제 마지막 기록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그때 사형을 당했을 때가 50세라고 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아직도 되게 창창한 나이인데.
죽이는 건 참 옛날에 정말 자비 없이 죽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관계에 휩싸인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포영화 뭐 귀신 나오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귀신이 안 무섭다니까. 이게 더 무서워.
세상에 때가 많이 탄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세상이 너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은 광기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교훈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다시 이런 암흑 역사를 만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캠페인처럼 끝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팔팔한 애니메이션 베르사유 장미 2편을 마지막 편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새로운 두 분이 활약이 아주 뛰어난 방송이었어요. 토론도 하시고. 그래서 먼저 꿀덕님께서 직접 참여해보니까 또 어떠세요? 저번에는 옆에서 그냥 듣고만 계셨는데 직접 참여하셨잖아요. 이번에 기획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일단 되게 재밌었고요.
네네.
베르사유의 장미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된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여느 어릴 때 보았던 애니메이션이랑 되게 달랐던 점은 지금 성인이 된 분들이 오히려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역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사랑, 뭐 우정 모든 드라마적인 요소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 보셨으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자, 영혼 없이 박수 주시는 화덕님께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실게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전 처음에 팔팔한 애니메이션에 참여를 할 때 그냥 편집과 기획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목소리까지 나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해보니까 재밌죠?
네, 재밌네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그 아재 개그 같은 거 좀. 근데 오늘 되게 아까 캐릭터 선정해주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맞아요.
솔직히 저는 좀 아쉽긴 한데 왜냐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네.
네.
그거 꼭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번역된 것까지 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네. 네, 그 청취자분들께서 쉽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죠.
자료 찾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날로 먹었을 뿐이.
아, 또 번역까지 해오셨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또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베르사유 장미편 잘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또 뭐가 준비되어 있죠?
다음은 프랑스 혁명을 다뤘기 때문에
팀원들과
민주적으로 토론을
네.
하고
네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으로?
네. 프랑스 네. 혁명을 다뤘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적으로?
이제 제 리믹스를 공개할 때가 됐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제목은 메이지 유신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은 레퀴엠으로 해야 될까 생각을 네.
했는데
다른
팀원들의
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니
레퀴엠이 낫겠다.
그렇죠.
노래 듣고 일단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죠.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덕님의 그 주제가를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팔팔한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팔팔한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팔팔한 애니메이션을 검색하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상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면서 어른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왜 레퀴엠인지 알아요?
왜인데요?
모차르트가 네. 유일하게 완성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레퀴엠이야.
그래서 노래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거죠.
아.
저거
직접 치신 거죠?
두 시간 동안 키보드로 두들긴 거다. 그거 악보 없어가지고 띵띵띵띵띵 오 틀렸다 다시 해야지 그 두 시간 동안 꾹꾹꾹.
본 방송은 감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합니다.